자, 오늘 인생 내비게이션을 리셋하라.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시는 것은 밖으로 나온 행동의 결과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매일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최선인지 계속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의 인생을 계속 뭔가를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키게 돼 있어요.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은 자신들이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결정은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인생 주인 노릇의 짐을 벗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짐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짜 선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짜 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설계는 아마도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따라서 설계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 나이가 와서 깨달은 것인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귀중한 팁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 인생 설계의 밑그림은 다 같아야 됩니다. 설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시지, 나를 성공한 목사로 만드시거나, 성공한 약사, 무슨 연구원, 비즈니스맨, 회계사, 요리사, 세일즈, 센서니, 상담자, 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훈련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장은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모든 면이 그리스도 기반 위에 세워져야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를 이렇게 다진 다음,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질때 이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집을 질때 기초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골조를 세워 나갑니다. 이잘 다져진 기초 위에 골조를 세우면, 세우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뭐 바닥재를 깔고 벽이 들어오고 천장이 들어가고 뭐 조명이 들어가고 뭐 창문 이런 거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감재가 계속 유지되려면 튼튼한 기초와 골조를 있어야지만 오래가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마감재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직장생활, 직업, 가정생활, 자녀 양육, 이웃사랑,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이 집은 우리의 삶으로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먼저 입력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방향 지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여러분 어디로 입력되어 있습니까? 친구들? 아니면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것?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즐기는 것?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건강하고 행복한 것? 아니면 이 모든 것? 이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 목적지로 입력되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굉장히 황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한 줄 알고 내렸더니 엉뚱한 곳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살고 있다면 확실히 구분해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목적지를 먼저 집어넣고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해서 목적지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지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예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아니에요. 행복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목회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목회는 제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를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임시 처소 같은 것,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저는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고 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살고 싶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읽은 본문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부자 청년의 어떤 위치냐?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쉬운 말로 표현하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히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히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적당히 좋은 것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적당히 좋은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아마 자신도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노노노노.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제안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은 예수께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충분히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인 저도 선생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모범이 되시는데 하나님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이 사람은 나같이 충분한 사람이 지금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거면 그러면 부자 청년이 모자란 한 가지가 구제 사업이었을까요? 부자 청년이 구제 사업을 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내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거 있는 것 중에서 얼마 떼어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것 같고 내 앞에 와서 명함 내밀지 말라는 거야. 정말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 알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나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가장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성경에 비유된 것처럼 밭에서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근심 대신 아 정말 그거군요 라고 기뻐 뛰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라면 이 청년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다 팔고 오라 그러니까 헐. 이거 다 팔면 나 어떻게 거지 되고 털털이 되는데. 나 집도 없어지는데. 뭘 먹고 살아? 아, 내 자동차 유지는 어떻게 해? 이건 죽어야 되는데. 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 이건 뭐 하려는 거야? 아마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필요해서 날려보고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가치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재산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영적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마치 영생을 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근심하고 돌아서는 청년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당연히 천국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갑니까? 부자라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하나님으로 입력되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목적지가 하나님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이고 막 두려우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성공 다 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을 주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수수히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던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성공이든 실패든 그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나 여러분의 교진 걸 바라보지 말고 그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으로 내비게이션이 입력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성공을 해도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혹 실패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천국에 간 부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에는 요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삭개오가 나오면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천국 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많은 것 가졌는데 천국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혹시 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돈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물질적 소유나 교육에서 부족함이 없이 아마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그 지위 또한 다른 사람들이 탐낼 만한 위치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 일상을 지금 시대에 비해 상대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옷을 자기 것만 만들어서 아마 입을 수 있고, 무제한 크레딧 카드로 무제한 쇼핑할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이렇게 뭐 해놓고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가 운전하겠어요? 항상 대기 운전자가 있고, 모든 일에 수행원이 있고, 하인이 있고, 뭐 요리사도 있고, 어떨 때는 군대를 이끌 수도 있고, 건물을 설계, 건축, 파티, 뭐 최고의 신랑감으로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모세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고 뭐 어느 정도 도울 수 있겠어요. 이러한 모세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같은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영적 삶의 내비의 목적지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유토피아 같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왕궁에서 살면서도 이런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의 영적 내비게이션 현재 이곳은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비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모세가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족한 한 가지를 모세는 찾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그의 재물을 버리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을 하고 떠났지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내비의 종착역으로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영적 내비의 목적지는 정확히 입력이 되어 있지만 그의 인생에선 어떨 때는 마치 시그널을 잃어버린 것처럼 계속 광야에서 그 내비게이션은 모세를 뱅뱅 돌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란 말. 그러니까 시그널을 잃은 것 같은 시간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어도 시그널을 잊어버리고 뱅뱅뱅뱅 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그널이 잡히면서 호렙으로 모세를 인도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적당히 좋은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겪었던 또 다른 40년의 광야 생활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내비가 시그널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치 내비가 시그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미션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여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삶 속에서 멋진 선택을 했던 사건을 다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것처럼 또 다른 멋진 선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화가 나셔갖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강하고 뛰어난 사자들을 그들로 안내하고 보호해 줄 것이고 모든 적을 쫓아내고 적과 거리에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벗어나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받아들일 만한 좋은 일입니다. 아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저 지긋지긋한 저 이스라엘 백성 저거 이제 다 관하고 다 하고 이제 내 미션도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냐.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곳에서 이곳이 어딥니까? 결핍이 많고 시련이 있고 스트레스와 고난의 장소인 광야에 그냥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고 이해가 가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대답의 이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주님의 축복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누리는 주님의 축복보단 결핍과 고난의 장소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택하겠습니다가 모세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무모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하고 비교하면 뭐 미디어도 안 되지만 제가 모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제가 한 우리가 거의 한 14년, 13, 14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아 이건 그만하라는 사인인가 이제 좀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 김 목사님이 기타 하나 가지고 들어간 것이 교회의 새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교회이면 내 생각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접어질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견뎌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모세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네, 그럼 하나님 제가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익, 나가 좋은 것을 영적 내비의 목적지로 삼으면 여러분 경로 이탈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이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너 어디 가겠냐고 물어보면은 가나안으로 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할 때 모세는 약속의 땅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항상 모세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한 곳으로 모세는 예배와 광야를 연결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Let my people go 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광야로 나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얘기했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한 곳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렇게 종이같이 같은 얇은 거지만 끝과 처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필요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김 목사님은 새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보다 축복에 맞춰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양육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인생의 목적지로 삼으면 여러분에게 맞는 가나안 땅은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광야 생활은 몹시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말 많이 했어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확한 만남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원했다는 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세상적인 동기를 버려야 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적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아닌데 자신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부자 청년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부자 청년이 아마 최첨단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처럼 만약에 대하셨다면 예수님은 교회 리더로부터 비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비난당했을까. 아, 목사님, 구원은 교회에 등록하고 차차 얻게 되면 되고 구원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지. 저분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좀 사람의 기분을 좀 그렇게 상하게 하셨어요. 왜? 그냥 저분이 책 한 장 쓰면 1년치 전도비도 다 나올 거고 교회 건축 빚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 좀 더 부드럽게 좀 말씀하시죠. 좀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을 주는 말로 좀 자존감을 세워주셔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목사님은 사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는 비난을 받고 좀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좋기만 한 구원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것이 선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복과 평화와 번영과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완벽한 것을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완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헌신만을 요구할 이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항상 김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있죠. 신앙은 뭐? 자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마음 먹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못 먹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마음 먹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조차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완벽한 거를 요구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시장성이 농후한 구원의 메시지를 버리고 생명나무 성경의 구원 메시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기반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적 내비를 점검하시거나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처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여건들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